사무엘하서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이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눈에 본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주보 앞면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짧은 글이 있죠. 예수님의 삶이 부럽지가 않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삶이 부럽지가 않으면서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고 사도들을 부러워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써놨는데 무슨 뜻으로 썼는지 뭐 여러분들이 다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보이지를 않을 겁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난 주님을 좋아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 뭔가 그 점을 좀 돌아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려면 예수님 전부를 다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부라는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이죠. 예수님 모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삶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삶까지 좋아하고 있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뭐 성탄절 이렇게들 말하는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한다. 그렇게들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한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난 좋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시는 대로 낮아진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이었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또 고난받으시고 비참이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제해버리고 예수님이 날 구원한다는 그 구원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실 좀 너무 얌체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은 내가 다 받을 거니까 너희는 편히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도 하신 분이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즉 고난의 길은 예수님만 가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대표로 예수님만 가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편히 살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런 식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난은 나 혼자 다 받을 거니까 너희는 네 고난 덕분에 편히 살아가라. 그러한 그 약속, 그런 말씀을 남기신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직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삶이죠. 그 모든 것까지 다 우리가 좋아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의 개인의 인생으로 밀어붙여버리고 자기들은 내가 원하는 다른 인생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조화를 하되 내가 예수는 믿되 그 예수님 나에게 좀 구원만 나는 달랑 받아 챙기고 나는 내 길 가고 예수님은 예수님 길을 가십시오. 또 이런 식으로 자꾸 믿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난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근데 자기들이 원한 인생을 따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간 인생에 사도들은 순종을 한 겁니다. 그 인생이 자기들을 어떤 고난으로 죽음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두 마리 거기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걸 두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들을 놓고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들은 믿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빵을 먹으면서 그 빵 안에 달콤한 크림만 골라서 먹어 챙기는 것처럼 자꾸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고난은 싫고 구원은 좋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찾는 것은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성경은 말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내 인생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는 그 길 우리는 버리지를 못하고 자꾸 주를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잘났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비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혼자 여러분들 그냥 속으로 그래 난 잘난 것도 없다. 난 내세울 것도 없고 난 믿음도 없고 난 잘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생각하니까 난 신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 돌려가지 마시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이 있는 신자가 서로 만났을 때에도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만나는 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걸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신자는 낮아지시고 또 고난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덕분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희생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라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마음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타인의 고생과 수고 덕분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속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지만은 항상 타인의 수고와 타인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빵 한 개에도 타인의 수고와 고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고생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빵을 먹으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타인의 수고와 고생을 생각하면 감사한 먹는 사람이 과연 몇 차례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쌀을 사 먹고 농산물 사가면서 우리는 쌀아 비싸다 이것만 자꾸 머리에 생각이 바쁘지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수고와 고생한 농민들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지독한 이기적인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이기적인 그런 구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생과 섬김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난 항상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고생 덕분에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그런 신자로 모인다면은 우리가 모여서도 생각은 항상 나 중심보다도 타인은 형제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뒤바뀌어가는 것 그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보면은 뭐 성탄절 해가지고 여기 장치한 걸 보면은 아마 기분은 좋을 겁니다. 야 잘 만들었다. 야 누구야 제주 좋네. 또는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런 생각만으로 그치기보다도 추운데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수고해서 고생해서 내가 이런 즐거움을 얻고 있구나. 알지 못한 그 사람의 수고와 고생에 감사하는 것.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생각하는 신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오늘 점심은 떡국입니다. 떡국 분명히 맞아요. 먹으면서 야 맛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구나. 또 보이지 않은 그 수고에 감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게 바로 예수님의 수고 희생을 머리에 담고 있는 신자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방에 보일러를 이제 없어서 전기 판넬을 깔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뭐 기도해가지고 하루 뚝딱 생긴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뒤에는 고생하고 수고한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쓰레기가 나왔는데 또 누군가 그걸 치워서 우리 깨끗한 가운데 또 모이고 또 즐기고 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 돌아볼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감사를 내 속에 두고 있는 성도라면은 먼저 그런 생각으로 나와지는 것이 옳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 구조가 되다 보니까는 그걸 우린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게 어떤 기쁜 즐거움만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구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수고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생각 아래에서 조금씩 무너져가면서 뭔가 뒤바뀌는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신자가 사는 세계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구석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삶을 좋아하는 그것도 없이 그냥 예수란 이름만 우리가 부지런히 부르고 살아오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걸 뭐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들 하는데 뭐 잘 알겠지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신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사실 성탄절이란 그 날이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자에게는 매일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날이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한 날이 성탄절이라 그럴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뭐 그래도 한 날을 정해 성탄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뭐 이런 날에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라고 한 위대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다스린 세계가 이 땅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있습니다. 다스린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윗의 노래를 말하면서 다윗이 어떤 세상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루어진 메시아의 세상. 그걸 다윗이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좋아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 다른 나라, 그 나라를 소망을 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과연 다윗이란 이 사람이 왜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했느냐? 그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본문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유언을 의미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죽을 때 죽음에 임박해서 남기는 말이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죽을 때 그 어떤 말을 합니까? 대개 보면은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당부하는 뭐 그런 말을 아마 남길 겁니다. 또는 어떤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누군 누가 갖고 누군 누가 갖고 이렇게 이제 세상 자기 그 정리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려는 그런 말을 남길 거란 말이죠. 근데 다윗의 그 마지막 말은 어떤 세상에 대해서 뭘 자기 신민을 정리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미래를 남기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원히 그할 나라, 영원히 그할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말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걸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이루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을 다윗이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너희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왜 메시아가 자기 후손으로 올 그 날을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렸겠느냐? 뭐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질 세상이 눈에 보인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다윗이 소망하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보이는 세상은 사라지는 것인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루어진 세상은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소망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다윗 가문은 메시아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문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거든요. 그 영원한 분이 함께하는 가문, 그럼 그 가문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가문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영원하다. 그에게는 다윗이 곧 영원한 자가 되어진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자기 가문이 메시아가 함께한 그 가문이 되어진다면은 그 속에서 나는 영원할 것이다. 그 영원한 바라보고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 집이 하나야 비같이 아니하냐 그런 말을 해요. 내 집이란 다윗 가문인데 근데 다윗 가문은 혈통으로 만들어진 그 집안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형성된 언약으로 이어지는 가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그 식구들은 뭐냐면은 혈통으로 태어난 그들이 다윗 가문 식구가 아니라 언약 안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윗 가문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언약 안에 부름받은 다윗 가문 사람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소망으로 같은 걸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윗 가문 사람들에게죠.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계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속한 다윗 가문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로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세상 소망하는 그 말을 다윗이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뭘 소망하는 자로 살 것인가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소망하며 살아갈래?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 말을 히브리서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을 보지를 않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소망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세상이 소망거리가 안 되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이 살아있거든요. 그들은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은 그냥 사라질 그런 세상으로밖에 안 보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을 소망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것이 지금 보이는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이에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뭐냔 말이죠. 우리 역시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소망한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이상이 더 낫다고도 여러분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막연하게 저 하늘의 본향이 더 낫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과연 하늘의 본향을 더 나은 곳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과연 나에게 진심으로 이 땅보다도 하늘의 저 세상, 저 본향이 더 나은 곳에 나에게 좀 자리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다윗에게 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제 앞에 둔 다 늙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 다윗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을 세워서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는 그 말을 남기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팔팔하게 젊은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런 말을 남긴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별 그 느낌은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애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애가 아마 준식이죠. 6살인가? 6살 맞습니까? 준식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원한 주님의 세계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께 딱 던진다면은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야, 그는 신통하네.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세상은 다 흘러가는 것이고 주님의 세계가 영원해. 그 나라만 소망해야지.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 권사 박희정 권사님이나 우리 박진혜 사모님이 서서 가지고 그런 말 하신다면은 느낌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모님이나 권사님은 몸으로 직접 인생이란 게 이런 거다, 흘러가는 거다, 별것 아닌 거 보이시면서 영원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다가온 느낌 분명히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두 분이 세상 흘러가는 것이다, 주님의 세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젊은 다윗보다는 다 늙어서 죽음을 앞둔 다윗을 세워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그건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 늙은 몸으로 영원한 세계를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왕이면 뭐하고 재물이 많으면 뭐하냐 그 말이죠. 권세가 있으면 뭐하냐 그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늙어져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다윗이 몸으로 보여주면서 영원한 세계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있게 될 영원한 그 세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마지막의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것,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젠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세상을 소망했다면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그 영원한 나라,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게 바로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오실 메시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다윗이 그 약속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약속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약속 소망하고 살다면 우리 역시도 그 약속을 소망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과 같은 가문의 사람이란 증거가 되어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에게는 눈에 보인 세상이라는 것은 다 헛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헛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님을 증거해서 하나님 백성을 찾는 일에 우리를 쓰기 위함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신자는, 언약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곧 언약 아래 백성으로서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 언약 아래 사람으로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관계에서 서로 만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깊은 관계이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살 관계로 만나는데 아주 깊은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자꾸 모여서 그렇지 사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희생과 섬김의 피로서 이루어진 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주님의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자꾸 모이고 있기 때문에 다툼과 분란이 발생하는 것이고 서로 아픔만 주고 용납하고 서로 짐을 지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을 사모한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면 말한 대로 우리는 나두꾼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가운데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용납하고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고 또 감사함으로 차고 넘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의 신자는 영원한 세상을 소망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 머물다가 떠나는 이 세상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 좀 크게 삽시다. 예수님을 소망을 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답게 세상이 이런저런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울고 불고 염려하기보다도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그할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좀 큰 그런 삶을 좀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덕분에 잘 살았다 감사하면서 내년도 변함없이 언약의 소망 아래에서 진리의 길만 가게 해달라 소원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또 그러한 한 해를 소망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 떠나는 그런 날이 여러분께 올 것이고 또 세상을 떠날 때 다윗이 바라본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떠난다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인생보다도 더 불쌍한 것이 없다는 것.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우리야말로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항상 소원하면서 현재의 형제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하면서 행여 내가 다른 누군가의 아픔 주고 상처 주지 않냐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답게 살아가는가 나를 항상 살펴가면서 주님의 증거자로 존재하기를 소원하는 삶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한 소망과 열심 가운데 보여지는 삶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굳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 속에서 바로 그러한 세계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세계가 얼마나 복된 세계이고 얼마나 큰 세계인가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별것 아닌 것을 여겨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간 저희들 언제나 항상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다스린 주님의 세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